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시리아군이 반군이 일부 장악하고 있는 알레포 공격에 집중함에 따라 민간인들의 탈출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영국에 분부를 둔 시리아 인권 관측소는 만 명의 주민들이 정부가 장악하고 있는 서부 지역과 쿠르드족이 몰려 있는 북부 지역으로 탈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시리아 관영 언론은 그 규모를 1,500여 명으로 추산했고 러시아는 2,500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시리아군은 지난 주말 치열한 전투 끝에 알레포 동부 반군 장악 지역 일부를 탈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알레포를 대상으로 한 시리아군의 집중 공세가 2주를 넘긴 가운데 이 과정에서 어린이 27명을 포함해 225명의 민간인이 사망했다고 시리아 인권관측소는 밝혔습니다. 이라크 정부군이 이슬람 순위파 무장 조직 ISIL이 장악하고 있던 지역의 거의 55%를 탈환했다고 미 백악관 당국자가 밝혔습니다. 수잔 라이스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은 어제 미국 CNN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이라크군은 ISIL이 2014년 장악했던 인구 밀집 지역의 약 55%를 탈환했으며 현재 미국 등 68개국으로 구성된 연합군이 모수를 포위한 채 진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라이스 보좌관은 이라크 모수는 물론 최근 탈환 작전이 시작된 시리아 라카도 곧 ISIL의 통제에서 해방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라이스 보좌관은 그러나 이 같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이라크와 시리아에서 ISIL을 완전히 소탕하는 것은 여전히 매우 어려운 일이 될 것이라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쿠바 정부가 공산혁명 지도자 피델 카스트로 전 국가평의회 의장의 죽음을 애도하기 위해 9일간 애도기간을 선포했습니다. 공식 장례 일정은 내일부터 시작되는 가운데 쿠바 장례위원회는 29일 정오까지 수도 아바나의 호세 마르티 기념관에 카스트로 전 의장의 추모 공간을 마련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날 밤에는 카스트로 전 의장이 종종 대중연설을 냈던 아바나 혁명광장에서 대규모 추모 집회가 열립니다. 이어 카스트로 전 의장의 유해는 유언대로 화장될 예정입니다. 화장된 유해는 오는 30일부터 사흘 동안 쿠바 전국을 순회하다 다음 달 3일 장례식이 치러지는 쿠바 동부도시 산티아고 데 쿠바에 안장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국제적십자사연맹 총재가 홍수 피해 실태를 살피기 위해 북한을 방문할 계획입니다. 국제적십자사 관리들은 고노의 다다테루 연맹 총재가 다음 주 월요일부터 5일간 북한을 방문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적십자 관리들은 고노의 총재가 피해 상황을 둘러보고 현지 주민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물어보기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유엔은 함경북도 지역에 지난 8월 말에서 9월 초 홍수로 500여 명이 숨지거나 실종됐고 약 7만 명이 집을 잃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아프리카 우간다 서부 콩고민주공화국 접경 지역에서 어제 토착 세력이 반란을 벌여 경찰과 충돌했습니다. 우간다 경찰은 인터넷 사회 연결망 서비스 트위터에 이로 인해 반군 41명과 경찰 14명이 숨졌다고 발표했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르웬조리 지구를 독립주로 만들기 위해 싸움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반정부 세력은 그러나 정부가 자신들의 정치적 활동을 탄압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르웬조리 지구에서는 지난 2월 대통령 선거에서 유엘이 무세베니 대통령이 승리한 뒤 소요 사태가 계속되어 왔습니다. 미얀마 정부가 라카인주의 인도적 실태와 인권 유린 혐의를 조사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조사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입니다. 라카인주에서는 지난달 9일 국경수비대가 무장괴한들의 공격을 받아 9명의 군인과 경찰이 사망한 뒤 강력한 단속이 시작돼 용의자 234명이 체포됐으며 이 중 69명은 사살됐습니다. 국제인권단체들은 미얀마군이 이 과정에서 이슬람 소수계인 로힝야족 부녀자들을 성폭행하고 민가에 불을 지르는 등 인권 유린 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최고 통치권자인 아웅산 수치 여사가 사태를 제대로 봉합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난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형주입니다. 11월 28일 월요일 VOA 뉴스 투데이 2부 시작합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국제해사기구는 북한이 사전 통보 없이 수차례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며 이는 항해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라고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한국통일부는 탈북민 3만 명 시대를 맞아 정부와 공공기관에서 탈북민 고용을 확대하고 정착금과 주거지원금을 단계적으로 인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착금을 현실화하고 직장과 주거를 연계하는 점을 강화하고 그다음에 자산 형성 제도 개선 등 복지를 강화해서
북한 내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국제 기준치의 두 배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화요일인 오늘 내일 북한은 오후에는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함경남도 동해안에는 밤한때 비가 오는 곳이 있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9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8도에서 영상 7도 사이. 바다의 물결은 동해북부 먼바다에서 2에서 4미터로 매우 높게 일고 그 밖의 해상은 0.5에서 2미터로 일겠습니다. 2부 첫 소식입니다. 국제해사기구 IMO가 사전 통보 없이 수차례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북한에 중대한 우려를 표명하는 회람문서를 공식 채택했습니다. 국제적인 해상 안전을 위협하는 행동을 하지 말 것을 촉구했는데요.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21일 런던에서 개막한 IMO의 해사안전위원회는 회의 마지막 날인 25일 회람문서를 통해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용납될 수 없는 행동이란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해사안전위원회는 해당 회람문에서 96차 회의 기간 중 어떠한 사전 경보 없이 수차례 이뤄진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보고서를 접수했다면서 항해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되는 이 같은 행위에 중대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위원회는 세계 항해 경보 서비스를 명시한 결의 A706호를 포함해 회람문서 893호와 1225호의 중요성과 유효성을 확인한다면서 북한의 반복적인 미사일 발사는 이들 문서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란 점과 이 같은 행위로 항해 안전이 손상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인식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때문에 위원회는 국제해사기구 회원국들에게 항해의 안전에 가장 중대한 중요성을 부여하고 국제무역과 연관돼 있는 해운업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어떠한 행동도 하지 말 것을 촉구하면서 국제해운법을 준수하라고 덧붙였습니다. 북한이 공해상에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건 실패한 것을 포함해 올해 들어서만 모두 13차례, 발사한 탄도미사일은 24발에 이릅니다. 이 중 지난 2월 장거리 로켓인 광명성 4호 발사를 제외하면 북한은 단 한 차례도 IMO에 발사를 사전 통보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지난 8월 3일 발사된 북한의 탄도미사일은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 EEZ에 떨어진 것으로 알려지면서 국제사회에 우려를 자아내기도 했습니다. 사만다 파워 UN 주재 미국 대사는 8월 3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응하는 안보리 긴급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당시 미사일이 일본 본토에서 매우 가까운 곳에 떨어졌다는 사실을 지적했습니다. 같은 자리에 참석한 베쇼코로 일본 대사 역시 EEZ에 낙하한 당시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어떠한 사전 통보도 없이 이뤄졌다며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현재 유엔 안보리는 안보리 결의를 통해 북한의 어떤 종류의 탄도미사일도 발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IMO와 국제민간항공기구, 이카오는 미사일 등을 발사하는 회원국들이 사전 통보를 통해 항행 금지 구역을 설정하도록 했습니다. 해당 지역을 지나치는 선박과 항공기의 안전을 위해서입니다. 북한은 IMO와 이카오에 가입된 회원국입니다. 한편 이카오는 지난 2월 이후 북한으로부터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통보를 단 한 차례도 받지 못했다면서 지난 9월 북한에 우려 서한을 보내겠다고 BOA에 밝힌 바 있습니다. BOA 뉴스 함재합니다.
한국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등 대량 살상무기의 위협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평가에 따라 대응조직을 확대 편성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방부 관계자와 정부 소식통 등은 현재 합참전략기획본부 소속인 북한 핵미사일 등 대량 살상무기 담당과를 대응센터로 확대 편성하는 계획을 추진 중이라고 오늘 확인했습니다. 이 같은 계획은 지난 24일 국방부에서 열린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에 보고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북한은 올해 두 차례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21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3발 등을 발사하며 전략적 수준의 도발을 극대화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탈북민 3만 명 시대를 맞아 탈북민 정착 지원을 위한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정부와 공공기관에서 탈북민 고용을 확대하고 정착금과 주거 지원금을 단계적으로 인상하기로 했는데요.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한국통일부가 27일 발표한 사회통합형 탈북민 정착지원 개선 방안은 탈북민 고용을 확대하는 방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탈북민의 사회 진출을 돕기 위해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공공기관 내 탈북민 일자리를 발굴하겠다는 내용입니다. 특히 중앙행정기관이 지방자치단체를 평가할 때 인사부문 등의 탈북민 고용지표를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민간 기업에 대해서도 탈북민 채용을 권고하기로 했습니다. 또 탈북민에게 지급되는 정착금과 주거지원금을 올리기로 했습니다. 탈북민 생활안정과 자립역량 강화를 위해 현재 1인 기준 미화로 약 6천 달러인 정착금과 1만 1천 달러인 주거지원금을 그동안의 임금과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현실화하기로 했습니다. 정착금은 지난 2013년에, 주거지원금은 2007년에 각각 인상된 이후 현재까지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지만 한국 정부가 올해 책정한 월 최저임금만 해도 지난 2013년보다 25%나 상승했습니다. 통일부는 인상 규모에 대해선 재정 당국과 협의해서 결정해 내년도 예산부터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부 정준희 대변인입니다.
정착금을 현실화하고 직장과 주거를 연계하는 점을 강화하고 그다음에 자산 형성 제도 개선 등 복지를 강화해서 탈북민들이 꿈을 이루어 나가는데 장애가 없게 할 것입니다.
통일부는 또 탈북민 정착 교육 기관인 북한 이탈 주민 정착 지원 사무소 하나원의 장기적 인생 설계를 위한 교육 과정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개인별 적성과 역량 등을 고려해 교육과 취업, 결혼, 자녀 양육, 재무 등 인생 전반에 걸쳐 진로를 설계할 수 있도록 전문 설계사들로부터 상담과 교육을 받도록 한다는 구상입니다. 또 하나원을 나와서도 인생 설계와 실천을 도와줄 전문 상담사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미 남한사회에 정착한 선배 탈북민들로부터 경험을 전수받을 수 있는 멘토링 시스템도 구축합니다. 심각한 정체성 혼란을 겪고 있는 탈북 청소년들을 상담 지도하기 위해 일선학교에 탈북 학생을 전담하는 탈북교사 출신인 조력자, 코디네이터를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현재 22개 학교에 21명의 조력자가 배치되어 있는데 교육부의 조사 결과 총 35개 학교가 조력자 배치를 희망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탈북민들을 위한 대안학교들 가운데 우수학교를 통일준비학교로 지정해 통일준비에 기여할 수 있는 역할도 주기로 했습니다. 통일부는 또한 최근 증가하는 제3국 출생 탈북민 자녀들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제3국 출생 탈북민 자녀들은 북한에서 태어난 탈북민 자녀들과는 달리 한국 정부가 탈북민으로서의 법적 보호를 하지 않고 있는 이른바 비보호 탈북 청소년으로 분류되어 왔습니다.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입니다.
최근 증가되고 있는 제3국 출생 자녀에 대한 탈북민 자녀에 대한 보호를 통해서 탈북민 가정에 대한 실질적인 생활 안정을 도모해 나가고자 합니다. 자녀 양육, 자산금을 신설한다든지 대학 정원 내에 특례 입학을 허용하는 등 시책들을 추진해 나가려고 합니다.
탈북민들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해선 인터넷에 탈북민을 위한 정보를 모아놓은 사이트인 탈북민 포털 사이트를 개설해 각종 정보를 공유하고 취업과 의료, 교육 등 종합서비스 상담과 안내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탈북민 정책협업체계를 정비해 기존 북한이탈주민대책협의회를 북한이탈주민사회통합위원회로 확대 개편하고 위원장을 통일부 차관에서 통일부 장관으로 직급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북한이탈주민사회통합위원회에는 정부 부처 말고도 광역지방자치단체 관계자도 참여합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그렇다면 한국에 살고 있는 탈북민과 전문가들은 한국 정부의 이번 지원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정부가 내놓은 계획이 얼마나 제대로 실행되느냐가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는데요. 이어서 한상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국에 살고 있는 탈북민과 탈북단체 관계자들은 한국통일부가 27일 발표한 사회통합형 탈북민 정착지원 개선 방안과 관련해 탈북민의 사회적 참여 확대, 고용 기회 확충, 정착 지원금 인상 등 실질적인 방안이 담긴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이번 방안이 일방적 지원보단 사회 통합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북한인권시민연합 김영자 사무국장은 이번 정착 지원 개선 방안과 관련해 여러 면에서 점차 개선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제3국에서 출생한 비보호 탈북민 자녀 보호를 위해 가산금 신설과 이들에 대한 한국대학 특례 입학 허용 방안 등은 꼭 필요한 사항이었다며 정부 차원에서 이들을 포용하는 게 절실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좀 더 세분화된 탈북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교육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사실은 하나원 내에서부터 20대나 30대 뭐 초반의 청년들은 어떤 대학을 가고 싶다거나 한다면 대학을 갈 수 있게끔 그때부터 이제 어떤 교육의 시스템이 작동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좀 눈높이에 맞는 그리고 그들이 원하는 게 뭔지 이제 한국에 들어오면서부터 그게 교육과 연계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탈북 청소년 대안학교인 한결의 중고등학교 신호래 교감은 탈북 청소년에 대한 교육 지원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진로나 취업 지원 강화가 절실하다고 말했습니다. 멘토링 사업, 즉 학업 지도와 심리 상담 등으로 탈북 학생 한 명에 1년에 미화약 $1,000를 지원하는 등 현재 한국 정부 차원의 교육 지원은 어느 정도 보장이 돼 있는 만큼 이제는 탈북 청소년들이 한국 사회에서 엘리트로 활동할 수 있는 취업 보장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정부에서 공공기관을 확대해야 돼요. 취업이라든가 이런 문호를 좀 개방해서 지금 통일부 같은 경우에는 7국 공무원 이번에 특별 채용했거든요. 탈북해가지고 한국에서 박사학위 받은 탈북 주민들도 꽤 있어요. 이런 사람들도 그런 데 가서 일할 수 있고 그런 확대가 되면 이런 아이들이 졸업하고 충분히 그런 데 가서 좀 우리 사회에서 보면 엘리트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보장이 되면 좋겠어요.
세계북한연구센터 안찬일 박사는 이번 한국 정부의 탈북민 정착지원 개선 방안과 관련해 여러 면에서 파격적인 조치가 나온 데 대해 환영한다고 밝히면서도 통일 대비 차원에서 지원책을 조금 더 넓혔으면 하는 바람을 나타냈습니다.
문제는 그보다 조금 더 범위가 넓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즉 이제 통일 대비라는 측면에서 비즈니스 활성화라든지 그러니까 사업을 좀 기반을 넓혀주고 그 물질적 토대를 마련해주고 또 북한 가족들에게 송금할 수 있는 우리가 늘 말하는 그 한반도용 프라이카프 가족에게 송금해서 북한의 시장화를 촉진하는 이런 좀 단계 높은 조치들이 나오지 않은 게 조금 아쉽습니다.
북한 인권운동을 하는 정배드로 북한 정의연대 대표는 한국 정부의 탈북민 지원 정책이 얼마만큼 제대로 실행이 되느냐가 관건이라며 특히 지난 3월 통과된 북한 인권법에 제3국에 있는 비보호 탈북민들의 보호 방안이 빠져 있다면서 앞으로도 탈북민 지원 체계를 지속적으로 보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제3국에 있는 그 탈북 난민이 낳은 그 아이들 무국적이었는데 이번에 이 통일부에서 그것을 받아들여서 학교 입학이랄지 재원이 됐다라고 하면은 우리 자국민 보호, 국민으로서 보호하는 정부의 책임을 하는 어떤 역할이라고 보고요. 조금 더 자세한 어떤 복지와 교육과 정착이 앞으로도 이제 보강이 되도록 하는 그런 첫 걸음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네요.
한국 입국 탈북민 3만 명 시대. 한국 사회에 정착한 탈북민들은 한국 정부가 내놓은 정착 지원 개선 방안이 효과적으로 시행돼 탈북민들이 한국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디딤돌이 되길 기대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한국통일부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대북 제재를 위한 새로운 결의가 채택되면 북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은 오늘 정례 기자 설명회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논의 중인 북한의 석탄 수출을 제한하는 새로운 결의안이 채택되면 북한에 어떤 영향을 줄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대해 현재 진행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이같이 전망했습니다. 또 북한이 지난 10월 20일 무수단 미사일 발사 이후 도발하지 않는 이유에 대한 질문에는 북한은 내일이라도 도발을 할 수 있으며 지금 도발하지 않는 이유는 외부 정세의 변화와 내부 준비 상태 등을 고려해 시점을 보고 있기 때문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매주 월요일 주요 뉴스의 배경을 짚어보는 뉴스 인사이드입니다. 북한의 인권유린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회부해야 한다는 논의가 최근 국제사회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유엔은 북한 인권특별보고관 제도를 운영하면서 북한의 인권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는데요. 이 시간에는 북한 인권특별보고관의 임무는 무엇이고 또 그동안 어떤 역할을 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심현지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 인권특별보고관이 지난주 취임 이후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퀸타나 특별보고관은 한국 방문 결과를 설명하는 기자회견에서 북한 당국과 직접 연락이 가능한 채널을 마련하는 것이 자신의 의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인권 개선을 위해서는 책임 규명과 함께 북한과의 협력도 추진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북한 당국과 직접 소통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지난 8월 임명된 퀸타나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남미 아르헨티나의 인권 변호사 출신입니다. 유엔 인권이사회 국제고문을 지냈으며 지난 2008년부터 2014년까지 유엔 미얀마 인권특별보고관으로 활동했습니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현재 국가적 차원에서 조직적인 인권 유린이 자행되고 있는 14개 국가에 대해 특별보고관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임명된 건 2004년부터입니다. 임기는 1년으로 인권이사회의 결의를 통해 최장 6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초대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인 태국 출신의 비팀 문타폰 보고관은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가운데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유엔 차원에서 북한 인권 실태를 본격적으로 조사하고 그 결과물을 보고서를 통해 공개함으로써 국제사회에 북한 인권 문제를 환기시킬 수 있다는 평가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특별보고관 제도 자체를 부정하고 있는 북한이 방문 조사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크며 그럴 경우 강제할 수단이 없다는 점은 한계로 지적됐습니다. 처음부터 방북 요청을 거부한 문타폰 특별보고관은 대신 한국과 일본, 몽골 등을 방문해 탈북자와 비정부기구 관계자 등을 통해 자료를 수집했습니다. 초기 문타폰 보고관은 보고서에 주로 북한의 인권 상황을 식량권과 생명권 중심으로 기술했습니다. 또 난민 문제 전문가인 만큼 탈북자들의 강제 북송 문제도 끊임없이 지적했습니다. 그러다가 점차 인권 침해에 대한 북한 당국의 책임을 강조하면서 구조적인 문제점을 부각시켰습니다. 특히 2009년에 보고서에서 문타폰 보고관은 북한의 비극은 고위층 인사들이 대다수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희생시키면서 생존을 추구하는 데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처럼 북한의 인권 유린이 비정상적인 북한 체제에서 비롯됐으며 조직적인 반인도적 범죄가 성립한다는 것을 밝힌 점이 초대 특별보고관의 성과라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북한 반인도 범죄 철폐 국제연대 권은경 사무국장입니다.
처음으로 반인도 범죄의 성립 요건이 북한 인권 유린 내용에 반영이 되고 아주 광범위하게 체계적으로 정부 당국의 의도하에 전 주민들을 대상으로 인권 유린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고 문구를 항상 그 보고서 앞머리에 넣어서 보고서를 작성을 하셨거든요.
북한 당국은 이 같은 보고서에 대해 북한에는 인권 문제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조작과 날조로 가득 찬 보고서로 치부했습니다. 또 특별보고관 제도 자체가 인권의 정치화라며 폄훼했습니다. 2010년 문타폰 보고관의 후임으로 임명된 마루주키 다루스만 특별보고관은 북한 내 인권 침해자의 책임 추궁을 강조했습니다. 인도네시아 검찰총장 출신인 다루스만 보고관은 북한 인권 상황을 유엔 안보리가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특히 2013년 보고서에서 북한의 중대하고 조직적이며 광범위한 인권 침해에 대한 국제적 차원의 조사 체계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그리고 3월 유엔 인권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북한인권조사위원회가 설립됐고 다루스만 보고관도 조사위원으로 참여했습니다. 이렇게 조사위원회가 만들어지고 강도 높은 보고서가 나올 것으로 예고되면서 북한의 태도도 잠시 달라졌습니다. 2014년 9월 유엔 총회에 참석한 북한 리수용 외무상이 객관적인 조사가 이루어진다는 전제하에 방문 조사도 허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입니다. 이어 북한 외무성 관리가 다루스만 보고관에게 면담을 요청해 보고서에서 ICC 회부 조항을 일부 삭제하는 조건으로 방북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권은경 사무국장입니다.
COI 결과 보고서에 이제 Supreme Leader, 즉 그 최고 지도자라는 문건을 넣으면서 최고 지도자한테 체계적인 그 인권 유린의 반인도 범죄의 책임이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이 인권 유린 상황을 이제 형사재판소로 가지고 가서 책임 규명을 하도록 하라라는 그 권고안을 제안을 했기 때문에 북한 당국은 어떻게든 이것을 지우기 위해서 이제 다루스만한테 물밑 작업을 하고
다루스만 보고관은 책임을 묻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며 방북 허용에는 전제 조건이 없어야 한다는 원칙을 고수했고 결국 방북은 무산됐습니다. 2016년 퇴임을 앞두고 다루스만 보고관은 북한 인권 침해의 책임 규명을 위한 다양한 방법과 수단을 모색하는 전문가 그룹 구성을 제안했습니다. 조사위원회를 통해 북한의 반인도적 범죄를 광범위하게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전문가 그룹이 책임 규명을 위한 실질적인 방법을 모색하는 틀을 마련한 것이 다루스만 보고관의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새로 취임한 퀸타나 특별보고관은 이런 토대 위에서 이제 구체적인 행동을 통해 진전을 이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한국외교부 이정훈 북한인권대사입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보기에는 전임자 마르수키 다루스만 특별보고관이 상당히 그 6년 기간 동안 그 길을 잘 닦아놨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행동으로 이제 옮기는 이제 실질 가시적인 성과를 올려야 되는 게 퀸타나 특별보고관이 지금 안고 있는 가장 큰 챌린지가 아닌가. 이제는 뭐가 잘못됐다, 어떤 그 저 인권 침해가 있다 이런 걸 지적하는 그 단계는 넘어졌지 않습니까?
또 북한 정권이 핵 개발과 인권 탄압을 정권 유지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만큼 두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포괄적인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심현지입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오늘 독재자의 인권유린 등을 단죄하는 국제법정인 국제형사재판소 ICC를 서방 국가들의 꼭두각시라고 비난했습니다. 노동신문은 국제형사재판소 ICC가 세계 곳곳에서 비난과 배척을 받고 있다면서 ICC가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의 반인륜범죄와 인권유린 행위는 모르는 척하면서 아프리카인들을 표적으로 삼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노동신문의 이 같은 주장은 최근 유엔총회 제3위원회가 북한 인권 문제에 국제형사재판소 회부를 권고하는 내용의 북한 인권 결의안을 채택한 데 따른 반발로 분석됩니다. 네덜란드 헤이그에 본부를 둔 ICC는 반인도적 범죄와 집단 살해죄 등을 처벌하기 위해 지난 2002년 창설된 국제기구로 현재 한국을 비롯해 영국과 프랑스, 독일 등 전 세계 124개 나라가 회원국으로 가입돼 있습니다. 북한의 조선 그리스도 연맹이 결성된 지 70주년을 맞았습니다. 조선 그리스도 연맹은 북한 기독교를 대표하는 유일한 기구지만 이 외부에서는 김씨 일가를 숭배하기 위한 어용단체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또 국제 기독교 단체들은 북한을 세계 최악의 기독교 탄압국으로 해마다 지목하고 있죠.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평양 봉수교회 예배 소리를 듣고 계십니다. 보통관 근처에 있는 이 교회 건물 왼쪽엔 북한 기독교를 유일하게 대표하는 조선 그리스도 연맹, 이른바 조구련 중앙위원회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건물이라면 통상 예수의 모습이나 성경 구절이 있게 마련이지만 조구련 건물은 그렇지 않습니다. 건물 입구부터 김일성, 김정일 부자가 그려진 큰 벽화와 헌화대, 맞은편엔 성경 구절 대신 김일성 주석을 주체의 태양으로 영원히 받들어 모시자는 구호가 쓰여 있습니다. 평양신학원 교수이자 봉수교회 소속 리성숙 목사는 과거 평양을 방문한 외신 기자들에게 그 이유를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북한에선 하나님이 곧 김일성 주석이며 예수는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하느님은 곧 김일성 주석님이다. 그야말로 어쨌든 종교인이니까, 기독교인이니까 하느님의 집으로 오는데 집으로 와서 나의 마음속에 있는 하느님은 곧 김일성 주석님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김일성 주석님을 더 잘 믿고 김일성 주석님을 더 잘 받들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러니까 죽은 예수가 다시 태어나는 부활은 안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예수가 죽었기 때문에 다시 태어난다. 아, 이렇게는 그 자체는... 예, 그렇게는 믿지 않습니다. 우리 지금 과학의 시대에 사람이 죽었다 다시 산다는 걸 믿을 사람이 없지요.
기독교의 본질인 예수를 이렇게 부인하면서도 조구련은 70년간 북한의 기독교를 대표하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조구련은 1946년 11월 28일 북조선 기독교연맹이란 이름으로 처음 결성됐습니다. 이후 조선 기독교연맹으로 개칭됐다가 1999년부터 조선 그리스도연맹이란 지금의 명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기구는 특히 김일성 주석의 외종숙인 강양욱 목사가 초대위원장을 맡았고 이대 김성률만 제외하면 위원장직이 강양욱의 아들과 손자로 3대째 세습되고 있습니다. 3대 위원장은 강 목사의 아들인 강영섭, 4대는 강영섭 목사의 장남인 강명철이 2013년부터 맡고 있는 겁니다. 김일성 주석의 외가가 조구련 위원장직을 세습하는 이유는 집안이 기독교와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이라고 기독교 역사가들은 지적합니다. 김일성 주석의 어머니는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던 강반석 권사, 그의 아버지 강돈욱은 교회 장로였습니다. 또 김일성 주석의 아버지 김형직은 기독교계 학교인 숭실학교 졸업생이었고 김 주석이 회고록에서 인생의 스승이라고 말했던 손정도 씨 역시 기독교 목사였습니다. 이 정도로 기독교가 김 주석의 집안과 연관이 깊다면 북한에 널리 전파될 법도 한데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과거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에서 북한 내 기독교 실태에 대해 증언했던 탈북민 출신 엄명희 목사입니다.
북한 주민들에게도 낯익은 단체는 아니에요. 그냥 저런 이름이 있는가 보다. 신문에서 가끔 나올 때는 이런 게 무슨인지도 모르고 그냥 그런 게 있구나라고 하는 정도지 조선 그리스도 연맹이 뭔지 어떤 곳인지 하는 것에 대한 이해가 99% 없다고 봐야 됩니다.
북한 정권이 기독교 교리를 독재 통치의 수단으로 활용했을 뿐 기독교 자체는 외세의 앞잡이라며 철저히 비판하고 탄압하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전문가들은 북한이 기독교의 10계명을 유일영도체계 10대 원칙, 삼위일체는 수령부자와 주체사상, 회개기도와 구역모임은 생활총화, 설교와 말씀은 교시, 예수의 탄생일인 성탄절은 김일성의 태양절로 탈바꿈시켰다고 지적합니다. 따라서 조구련 역시 순수 기독교 단체가 아니라 김씨 정권의 우상 숭배를 위한 어용단체, 대외 체면 치레와 외부의 자금 지원을 받기 위한 정치단체에 불과하다고 탈북민 출신 목사들은 지적합니다. 탈북민 출신인 한국세터교회 강철호 목사입니다.
북한이라고 하는 그 사회의 구조를 알게 되면은 예. 그게 정말 그 순수한 기독교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거든요. 그 조직을 이끌어가는 모든 수장들이 철저하게 계산되고 또 아주 그래도 공산주의에 아주 물젖은 사람들인데 북한 백성들을 위해서는 우리가 정말 기도하고 그들을 도와줘야죠. 그러나 조구련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일반 시민들이 세운 단체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게. 그 정치 조직을 왜 자꾸 지원하고 그 정치 조직을 왜 자꾸 두둔해주고 하는지 그것도 저도 때로 보면은 너무너무 가슴 아픈 현실입니다. 그게
실제로 북한은 세계 최악의 기독교 탄압국으로 악명이 높습니다. 국제기독교 선교단체인 오픈도어스는 지난 1월 북한을 14년 연속 세계 최악의 기독교 탄압국으로 지목했습니다. 이 단체의 데이비드 커리 미국 지부 회장은 북한에서 성경 반입과 예배는 체제 전복 행위로 간주돼 강제 수용소에 수감되거나 처형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정치범 수용소에 수만 명의 기독교인들이 수감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North Korea imprisons tens of thousands of Christians every year and has been known to execute.
한국의 민간 단체인 북한 정의연대 정배드로 목사는 북한 당국이 6.25 전쟁 전부터 기독교를 탄압했고 많은 기독교인들을 관리소로 보내 관리해 왔다고 지적합니다.
1954년부터 1955년까지 반동 행위 색출을 시작을 했고 제가 들은 증언에 의하면은 기독교를 완전히 말살하기 위한 시도가 있었고 1957년과 58년도에 바로 김일성이 그렇게 공언을 했습니다. 북조선에는 기독교인들이 한 명도 없다라고 했고 공산주의가 승리하는지 기독교가 승리하는지를 증명해 보이고자 해서 남게 한 기독교인들을 어디에다 가뒀냐면은 바로 관리소, 정치범 수용소를 만들어서 관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북한의 관리소와 정치범 수용소에는 그분들 당사자들의 후손들이 있다.
하지만 북한 정부는 이런 지적을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강윤석 북한중앙재판소 소장은 과거 유엔인권이사회가 실시한 북한에 관한 보편적 정례 검토 UPR에 출석해 북한은 종교 자유를 헌법으로 보장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헌법 68조에는 국민은 신앙의 자유를 가지며 이 권리는 종교 건물을 짓거나 종교 의식을 허용하는 것으로 보장된다고 규제하고 있습니다. 국가는 종교 건물 건설과 운영, 종교단체들의 조직과 활동에 대해서도 간섭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신념에 따라 어떤 종교든지 자유로이 믿을 수 있습니다. 공화국이 제출한 보고서에 지적한 바와 같이 종교인들은 수도에 있는 봉수교회당, 장충성당을 비롯한 전국의 70여 개 성당, 교회당, 사원들에서 종교의식을 자유롭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북한 정부는 또 평양의 칠골교회와 봉수교회, 제일교회를 비롯해 북한 전역에 520여 개의 가정교회와 15,000명의 신도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조그려는 또 지난해 4월 발표한 대변인 성명에서 국내에 억류 중인 한국과 미국, 캐나다의 기독교 선교사들을 옹호하기보다 이들이 정탐 모략 행위를 한 사이비 종교인들이라고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자유를 위한 미주한인교회연합 KCC 창립자인 손인식 목사는 이런 조그련의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그러면서 기독교는 정치가 아니라 은혜와 사랑이며 여러 박해에도 북한 주민들에 대한 기독교인들의 사랑은 계속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우린 주님께서 가르치신 것처럼 강도 맞아 쓰러진 이웃을 피 흘리고 굶어 주워하고 매 맞아 죽어가는 저들을 그냥 지나칠 수가 없는 사람들이죠. 그걸 가리켜서 정치라고 부른 적은 이 인류의 역사 속에 없었습니다. 죽어가는 우리의 동족들을 살리는 일이고 이것은 정치가 아니라 의로운 복음입니다. 전 그렇게 분명히 선포하고 싶습니다.
뷰이 뉴스 김영권입니다.
북한 내 초미세먼지 농도가 국제 기준치보다 두 배나 많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북한은 초미세먼지로 인한 사망자 수도 비교적 많았는데요. 김정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북한 전역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국제 기준치의 두 배 이상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세계보건기구가 최근 밝힌 자료에 따르면 2014년을 기준으로 도시와 농촌을 포함한 북한 전역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연준 평균 3제곱미터당 27마이크로그램으로 세계보건기구 기준치인 3제곱미터당 10마이크로그램을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초미세먼지는 지름이 2.5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로 허파에 들어가 호흡기 질환을 유발하고 혈관에 염증을 발생시키는 등 매우 위험한 물질입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초미세먼지를 1군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농촌을 제외한 북한 도시 지역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전국 평균보다 좋지 않은 연평균 3제곱미터당 31 마이크로그램에 달했습니다. BOA가 세계보건기구 자료를 근거로 순위를 매긴 결과 북한은 초미세먼지 농도가 낮은 순위에서 조사 대상 194개국 가운데 118위로 중하위권에 머물렀습니다. 많은 전문가는 북한이 연료로 석탄과 목탄을 많이 쓰고 또 중국에서 불어오는 황사 때문에 북한 내 초미세먼지 농도가 생각보다 높게 나온다고 분석했습니다. 한편 한국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전국 평균 27마이크로그램, 그리고 도시 평균은 28마이크로그램을 기록했습니다. 반면 대기오염이 심각한 중국은 전국 평균 3제곱미터당 54마이크로그램, 도시 평균 59마이크로그램을 기록했습니다. 미국은 전국 평균과 도시 평균이 모두 8마이크로그램으로 국제 기준치를 밑돌았습니다. 북한에서는 또 초미세먼지가 유발한 질병에 걸려 목숨을 잃는 사람들의 수가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세계보건기구 집계 결과 2012년 기준으로 북한은 인구 10만 명당 초미세먼지로 인한 사망자 수가 63명이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초미세먼지가 원인이 된 전 세계 사망자 수가 지난 2012년 기준으로 약 300만 명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사망자 순위에서 북한은 194개국 가운데 20위로 사망자 숫자가 비교적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 사망자 수에서 23명으로 북한보다 훨씬 적었고 중국은 76명으로 북한보다 많았습니다. 반면 미국은 인구 10만 명당 12명을 기록해 초미세먼지로 인한 사망자 수가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북한에서 초미세먼지로 인한 사망 원인 가운데 뇌졸중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그 밖에 국소빈혈성 심장질환이 2위, 그리고 폐암이 뒤를 이었습니다. 반면 한국에서는 폐암이 가장 많았고 뇌졸중이 뒤를 이었습니다. BOA 뉴스 김정우입니다.
한반도 통일과 북한, 탈북민과 관련한 한국 내 움직임을 살펴보는 헬로우 서울입니다. 분단을 주제로 작품 활동을 해온 김혜련 작가의 전시회 슬픔의 벽이 주한 독일 문화원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이 분단과 남북 대치를 보여주는 여러 소재들이 작품 속에 녹아 있는데요. 서울에서 박은정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2014년 처음으로 판문점 자유의 집 아래서 판문점이 생긴 이래로 최초로 미술 전시를 하게 되었는데
서울 용산에 있는 주한 독일 문화원. 분단을 주제로 작품 활동을 해온 김혜련 작가의 슬픔의 벽 전시가 열리고 있습니다. 북한과 가까운 경기도 파주와 독일의 베를린으로 오가며 작품 활동을 하고 있는 김혜련 작가의 작품에는 분단이라는 주제가 지속적으로 담겨 있는데요. 김혜련 작가입니다.
벽이라고 하면 보통 바로 떠오르는 게 베를린의 장벽, 그리고 이스라엘의 통곡의 벽이 생각이 나는데요. 실은 저희는 눈에 보이지는 않으나 이보다 더 잔인한 벽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분단선을 사이에 두고 철조막으로 가로막아서 아직도 그 뒤에 지뢰가 많이 있고 밤마다 서로 선전방송을 트는 그런 벽이 있으니 저는 이것을 슬픔의 벽이라고 이번 전시에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처음에 베를린에 간 해가 1990년이었는데 이제 통일이 돼서 막 환호성을 지르고 그 너무나 막 이렇게 감격스러워하는 축제 같은 분위기의 도시였고 다소 어수선했지만 그 다음에 10년 동안 지내는 그 기간이 이제 포츠다머 플라츠라든지 베를린 동베를린 지역 구시가지를 재건하는 과정하고 겹쳤었어요. 2001년에 귀국하고 작업실 및 거주지를 찾기 위해서 파주를 처음 가게 됐어요. 한강에서부터 시작해서 임진강으로까지 이어지는 그 아름다운 강변에 정말 너무너무 길게 철조망이 있는 걸 보고 제가 깜짝 놀랐었거든요. 처음에 정말 거짓말 같은 거예요. 근데 건너편에 그냥 조각배 타면 딱 갈 수 있을 만한 바로 그 경계선인 거예요. 그 맞은편에 하얀 이렇게 약간 선정용 아파트라고는 나중에 들었지만 이렇게 건물들이 있고 마을들이 있고 이렇게 산 능선이랑 보이고 이러는 것들이 저는 굉장히 와닿았어요.
전시회장에 들어서면 59점의 젊은 청년의 모습을 가장 먼저 만날 수 있습니다. 이 얼굴들은 작가가 한 북한 병사의 사진을 보고 그려낸 작품인데요. 밝게 웃는 모습, 우울해 보이는 모습, 수줍은 모습 등 다양한 표정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공동경비구역에 관한 사진 자료를 보다가 북한 병사의 사진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자유시간이었는지 남쪽 군사들하고 자유롭게 환하게 웃으면서 서 있는 북한 젊은 군사의 얼굴이었습니다. 근데 그 얼굴을 보는데 너무나 마음에 와닿고 순박하고 밝게 웃음 짓는 그 사진을 저는 특별히 핸드폰으로 찍게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작업실에 와서 50번 넘게 그 단 한 사람의 얼굴을 그렸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웃고 있는데 사진 속에서 그리고 있는 저는 계속 눈물이 났습니다. 이러한 의식 상태는 우리가 처하고 있는 불행한 현실에 대한 저의 염원이 자연스럽게 작품 행위를 통해서 드러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북 전단을 연으로 표현한 작품과 철망을 이용한 작품들도 눈에 띕니다.
제가 저녁에 산책하려고 이렇게 한 8시 이후에 이렇게 한 바퀴 마을을 돌면 정말 대남 방송이 들려요. 저희 집 창문에서도 이런 비현실적인 삶을 살고 있구나. 저 철조망이 맨날 보이는 마을에서 살고 이걸 믿어야 되나? 어떻게 제가 예민하게 반응해야 되나를 조절해야 될 정도의 상황을 사실은 겪고 있죠.
작품들에는 작가의 가족사도 녹아 있습니다.
저희 시부모님이 월남하신 분이라는 80 넘으셔서 병으로 돌아가실 때까지 그 표현을 직접은 못하지만 되게 그 슬픔을 삭힌 세대라는 거를 제가 나이를 드니까 정말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시어머니 평생 가지고 계셨던 반지꼬리 옛날은 왜 우리 등나무공예 이렇게 여러 가지 공예품, 대나무 그런 게 많았잖아요. 평생 가지고 계셨던 반지꼬리의 뚜껑이 이렇게 원형인데요. 약간 뭐죠? 구심점도 있는 것 같고 원심점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원형인데 제가 그것을 그냥 유품 정리는 해서 거의 다 이렇게 정리를 했지만 그게 되게 와닿더라고요.
관객들은 작가의 작품에서 분단 상황의 긴장감과 전쟁의 상처를 다시 한번 느끼기도 하고 아픔을 치유받기도 합니다.
특히 분단을 주제로 했다는 그런 점에서 실제로 거기 공동경비구역인가 거기 가서 일단 관찰하고 그거를 그렸다는 점도 그렇고 야, 그 현, 난 이게 마음에 드는데요. 철사로 된 그런 그 재료가 거의 철사로 저렇게 가는 작품을 만들 수도 있구나. 이제 이게 참 좀 참신한 것 같아요. 아직 이런 작품 못 봤는데.
김혜련 작가의 전시 슬픔의 벽은 오는 12월 2일까지 주한 독일 문화원에서 이어집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은정입니다.
네, 한국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서울통신 시간입니다. 도성민 기자 연결됐습니다. 도 기자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서울입니다.
네. 자, 한국의 비선 실세 국정개입 의혹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의 검찰 조사는 이번에도 무산되는 분위기인 것 같군요. 검찰의 요청을 청와대가 거부했습니까?
네. 검찰이 박 대통령에게 조사 요청한 것이 29일까지, 내일까지인데요. 예. 오늘 변호인을 통해서 협조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급박한 시국에 대한 수습 방안도 마련해야 되고 또 내일까지 끝내야 하는 특별검사 임명 등의 일정으로 검찰의 요청에 응할 수 없다 이런 이유였습니다.
네.
박 대통령에게 대면 조사를 요청했던 것이 세 번째였는데요. 네. 검찰의 계획 사실상 무산되는 겁니다.
예. 이런 가운데 대통령과 같은 정당이죠. 새누리당이 대통령의 명예퇴진을 건의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있군요.
네네. 어제는 전직 국무총리와 국회의장 등 정계 원로들이 박 대통령에 대한 하야를 요구한 데 이어서 오늘은 마지막 지지 세력이라고도 할 수 있는 새누리당의 친박계 핵심 의원들이 박 대통령의 하야를 요청하기로 논의했다는 그런 소식입니다.
네.
퇴진을 요구하면서 탄핵 정국으로 이끌고 있는 야당 중심에서 여당도 함께 가세하는 분위기인데요. 임기를 채우는 것을 고집하기보다는 국가와 본인을 위해서 명예로운 퇴진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건의하자는 데 의견을 모으고 직접 건의할 것으로 보인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예.
최순실 사태를 둘러싼 박 대통령의 거취 문제가 또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이런 분석입니다.
네, 이번 주가 상당히 긴박한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지난 주말에는 또 서울 광화문 곳곳에서 또 전국적으로도 촛불 집회가 열렸는데 주최 측이 추산하기로는 한 190만 명이 서울에 모였다라고 하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 서울 광화문 광장을 비롯해서 전국 각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된 지난 26일에 다섯 번째 촛불 집회 역대 최대 규모로 기록됐습니다.
예, 조성민 기자도 촛불 집회 현장에 있었다고요?
네네. 그 지난 토요일은 서울에 첫눈이 내렸습니다. 눈비가 내렸고요. 날도 아주 쌀쌀해서 집회의 규모가 예상과는 다를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뭐 오후 4시쯤 눈비가 그치자 광화문과 시청 일대 사람들이 몰리기 시작했습니다. 도로에 자동차 통행이 금지됐고요. 광화문 쪽을 향해서 뭔가 약속을 한 듯이 모두 다 걸어가는 사람들의 행렬이 아주 끝도 없이 이어졌는데요.
예.
시민들의 모습은 뭐 깃발을 들고 단체로 참여한 사람들보다 아버지의 목마를 탄 뭐 서너 살 된 아이에서부터 엄마 품에 안긴 갓난아이, 뭐 70대 남녀들, 가족 단위 참가자들, 친구와 직장 동료 사이라고 밝히는 참가자들이 아주 상당수였습니다.
예.
시민들을 만나봤습니다.
나라가 너무 암담해가지고 그냥 친구들끼리 모여서 술 먹는 것도 재밌는데 그냥 미래에 후회를 하지 않기 위해서 한 번쯤은 나와야 되겠다 생각해서 나왔어요.
바른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요. 바른 나라. 가진 자들의 세상이거든요. 가진 자들의 세상이라고. 자기들끼리 주고받고 자기들끼리 가지고 자기들끼리 주고받고. 그래서 그 서민들의 삶이 아주 어렵습니다. 서민들이 살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고 싶어서 왔어요.
네, 시민들 목소리 뒤로 들리는 소리를 통해서 현장의 분위기를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상당히 분주했습니다.
네.
집회 중심 무대는 저 광화문 광장 앞 북쪽에 차려졌는데 수많은 인파가 함께할 수 있도록 그 주최 측에서 15대의 대형 화면 스피커를 설치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있더라도 그 집회 현장의 그 중심 무대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돼 있었던 거죠.
예.
광화문 광장에서 서울시장, 서울시청 광장을 지나서 숭례문 방향으로도 또 광화문 광장 사거리에서 동서쪽 서대문과 종로까지 광화문 바로 앞에서는 율곡로에서 청와대가 연결되는 도로까지 촛불 인파로 가득 찬 모습이 그 앞서 있던 몇 차례의 집회보다 규모가 훨씬 더 컸다 이런 것을 실제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촛불 집회 현장은 시민들의 자유 발언과 또 대중문화 공연이 이어지는 정말 뭐 어떤 축제가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규모의 집회에서는 종종 경찰과 시위대 충돌로 인해서 불미스러운 일들이 생기기도 하는데
네네.
이번 촛불 집회는 뭐 외신들도 주목을 하고 있을 만큼 굉장히 새로운 집회 문화를 만들고 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다고요?
네네. 그 자발적으로 참여한 가족 단위의 시민들 또 집회 중심이 됐기 때문입니다. 경찰 측에서도 무조건 막는 시위가 아니라 평화적으로 질서 있는 집회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 이렇게 협조를 요청하는 분위기였고요. 일부 시민들이 청와대 인근에서 경찰 차벽에 오르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지만 시민들이 나서서도 끌어내리기도 하고요. 경찰과 충돌을 자제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시민들은 그 앞에 서 있는 의무 경찰들에게 무슨 죄가 있냐며 차에 꽃 스티커를 붙여서 어떤 비폭력적인 그런 시위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고요.
네.
또 경찰들을 안아주면서 고생한다고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했었습니다. 또 그날 집회에서는 저녁 8시 정각에 집회 현장에 있는 촛불이 일시에 꺼지는 순간이 만들어졌는데요.
예.
이 꺼졌던 불빛이 옆 사람의 불을 이어받아서 다시 환해지는 장면을 연출해서 박 대통령이 스스로 물러날 때까지 민심의 촛불은 계속될 것이다. 이런 의미를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예. 자, 서울통신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또 다른 논란의 중심으로 떠오르고 있죠. 국정역사교과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중고등학교에서 사용될 역사교과서가 공개됐다고요?
네네. 그 내년 3월 신학기부터 중고등학교에서 사용할 계획을 세웠던 국정한국사 교과서가 공개됐습니다. 지금까지 집필된 내용을 검토하고 의견을 수렴받기 위한 현장 검토본 교과서입니다.
네.
한국 정부는 새 역사 교과서를 올바른 역사 교과서라는 이름으로 부르고 있는데요. 역사 교과서를 국정화한다는 문제에서부터 공개하지 않았던 집필진 문제까지 그동안 이 역사 교과서를 둘러싼 문제, 한국 사회의 뜨거운 쟁점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오늘 교육부 담화부터 들어보시죠. 이준식 교육부 장관입니다.
올바른 역사 교과서는 학생들의 특정 이념에 치우치지 않고 균형 있는 역사관과 올바른 국가관을 가질 수 있도록 심혈을 기하여 개발하였습니다.
예. 그런데 이렇게 국정 역사 교과서가 논란이 되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네, 논란의 중심은 1948년 8월 15일을 대한민국 수립이라고 한 표현입니다.
예.
기존의 교과서에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라고 했었는데 이걸 대한민국 수립, 그러니까 정부를 뺀 것이죠. 8월 15일을 건국절로 기념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보수 진영에서는 늦게나마 건국 사실 제대로 표현한 것이라고 환영했고요. 이 반대 진영에서는 건국이라는 표현을 명시적으로 쓸 수가 없어서 대한민국 수립이라고 했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예.
이 한국에서는 그동안 1919년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국호를 세운 그 대한민국으로 정하고 국민 주권 원리를 내세운 것을 대한민국 성립의 어떤 정설로 보는 입장이 있었는데 이 새 역사 교과서에서의 1948년 대한민국 수립 표현, 이 보수 진영의 의견과 맞닿아 있다, 이런 지적이 일고 있는 겁니다.
네.
이 부분은 또 공개된 31명의 집필진이 좀 보수 성향에 치우쳐 있다는 부분과 또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 현대사 부분에는 전통의 역사학자가 아니라 뭐 경제학자, 북한학자, 군사 전문학자, 정치학자가 구성되어 있다는 부분, 함께 이 논란의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번 새 역사 교과서에 북한 관련해서 달라진 부분도 있습니까?
네네, 그렇습니다. 그 대한민국 건국 시기와 관련해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수립이라는 기존의 표현이 북한 정권 수립으로 바뀌었습니다. 또 국가 정통성 부분에서는 한국을 선거가 가능한 지역에서 유일한 합법정부라고 표현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한반도에서 유일한 합법정부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네.
북한의 군사 도발 관련해서도 있습니다. 그 과거에는 기존에는 그 한 줄에서 뭐 넉 줄 정도로 축소해서 서술했는데 이번에는 북한의 군사 도발을 어떤 소주제로 구성해서 서술하고 있고요.
예.
천안함 침몰 관련된 사항은 기존 교과서에는 도발 주체가 불분명한 이렇게 기술이 돼 있었는데 이번에는 북한에 의한 천안함 피격으로 서술됐습니다. 6.25의 책임 부분에 대해서도 과거에는 좀 뭐 남북한 공동 책임으로 오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새 교과서에는 소련과 중국의 지원을 받아서 치밀하게 준비한 북한의 불법 남침임을 분명하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서울통신 오늘은 여기까지 듣습니다. 도성민 기자였습니다. The Voice of America.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방송 듣고 계십니다.
네, 잠시 뒤에는 세계 뉴스 또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여기는 워싱턴입니다에서는 북한 날씨 자세히 알아보고요. 또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 뉴스 따라잡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 미국은 내년 1월 새롭게 출범하게 될 트럼프 행정부 를 앞두고 내각 인선 작업이 한창 진행 중입니다. 어떤 인물이 차기 미국 행정부에서 일하게 될지 미국은 물론 국제사회도 인선 작업에 관심이 높습니다. 오늘 뉴스 따라잡기에서는 미국 행정부 조직에 대해서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스투데이 2부 순서는 여기서 마칩니다. 지금까지 박형주였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희 VOA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 이용하셔서 음성을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미국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시고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저희 방송에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메시지를 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You reached Voice of America Korean Service. Please leave your message. Thank you.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번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